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캄보디아 지역 뽀꼼 마을의 추장이 되었던 우리 유엔 국제 외교관 김병호 외교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을 더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지만 아주 단편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인도는 중국처럼 크면서도 다양한 나라 이기 때문에 인도는 아무리 오래 지내도 지겨워지지 않는 반면에 중국은 며칠만 지나면 금방 재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러 갔는데 2, 3일 만에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밤에는 호텔에만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한 처녀가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간 한 촬영팀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중국 사람? 회족이에요. 이슬람 교인으로서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이곳에 이사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가씨는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지?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아버지가 돼지를 먹었거든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은 아버지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아가씨는 지금도 이슬람교도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자신이 없는지 목사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지 않아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기된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슬람 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며칠 후입니다. 아가씨가 한 촬영팀 대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려도 돼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내밀었습니다. 무신론자인 김병호 씨는 표현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겠느냐는 이쪽의 물음에 대한 그녀의 명쾌한 대답이었다. 기독교인이 아닌 김병호 박사는 회족 아가씨가 코란을 내미는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묘한 자신의 심정을 표출시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느 때보다 더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40일간의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니 더없이 축복된 부활 후 한 주간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감격을 안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위기에 안 맞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신론자 김병호 박사의 시니컬한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녀의 명쾌한 대답이었다. 부활의 열기를 싹 가라앉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을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니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다시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경비병은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부활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겁은 있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가 솔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상한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 친구들은 도둑놈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주님의 부활 후 온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하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합하여질 때 새로운 창의력이 생깁니다. 이들의 창의력은 기가 막히게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죠.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처음 진화론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화론자들이 나와서 전에 진화론의 모순을 파헤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진화론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계속될 줄 압니다. 늘 새로운 진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은 계속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는 멋진 이론을 창조할 것입니다. 김병호 박사님도 이것의 한 희생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보다 과학을 더 잘 연구해서 과학의 한계를 밝혀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목적으로 생겨난 기관이 창조학회일지 모릅니다. 창조학회가 생긴 후 진화론은 죽어버렸나요?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돈과 권력과 과학의 소용돌이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남기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경비병들이 만들어내는 유언비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십니다. 경비병들이 만들어내는 유언비어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Yes, Lord. 땅끝까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론은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은 큰 박해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유머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의사와 엔지니어와 목사가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슴이 눈에 띄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사슴에게 가보니까는 딱 한 발만 적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자기가 쏜 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숲의 관리인에게 갔습니다. 누가 쏜 총에 맞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보자마자 쉽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쏜 총입니다.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시나요? 총알이 왼쪽 귀로 들어가서 정확히 오른쪽 귀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 만드는 유머입니다. 오늘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교인들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사실 제자들에게는 경비병들이 만드는 유언비어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네들이 도둑놈이라는 거기에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자기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더 그것을 예루살렘을 유언비어에서 지키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은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주님의 시체를 우리가 훔쳐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둑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음성은 그 머릿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해가 찾아옵니다. 반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인생은 선물이 되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누리려면은 문제 해결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큰 기대를 안고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에 빠지느냐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인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박해를 보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케 합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선물임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세상에 흩어진 후 제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큰 이슈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본 것처럼 자기들도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반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중심은 자기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곳이 바로 중심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곧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거꾸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자들은 이 세상 안에 담겨진 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보는 세상이 올바른 바른 세상이었다고 착각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돈과 권력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게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다 생각했던 것도 사실 부활의 주님에게서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변두리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중심의 사람들이 변두리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선생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선생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는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브람 헤설이라는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었는지는 얼마 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아버지의 유머와 평온하고 따뜻한 대화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하고 학교나 집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루에서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 생일 파티 때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진행하는 걸 좋아하셨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그날 나의 학교 생활을 재현하는 학교 놀이였다. 학교 놀이에선 내가 선생님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난꾸러기 학생 역할을 맡았다. 햇살이 된 이유를 저는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햇살의 책들을 여러 권 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랍비인.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학교 놀이에선 내가 선생님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난꾸러기 학생 역할을 맡았다. 제가 이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게 제 가슴 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훌륭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배움이 아닌가, 가르침이 아닌가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거꾸로 보지 못했습니다. 타민족을 향하여서는 거꾸로 보지 못했습니다. 타민족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거꾸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거꾸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거꾸로 세상을 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거꾸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가라. 말씀을 거둡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영국의 처녀 의사가 오래전에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마 20대에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평생 콩고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콩고인 직원에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그동안 선교사님에게 배운 그 말씀대로 선교사님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냈냐고 가서 따졌습니다.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세상을 거꾸로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잘못만 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콩고인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콩고인 스태프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콩고 반란군들이 선교관에 와서 모두 납치해 갔습니다. 선교사님도 성폭행과 아울러 갖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죽을 각오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엉뚱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감사하니? 아니,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신뢰하기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콩고인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긴 선교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신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생각하고 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헤어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되는 그 생각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러져 내려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며 주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세상의 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내가 보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보는 부활의 주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소서. 너희는 가라 명령하실 때 국내로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